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3절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우리 다 같이 그냥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어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이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모국어로 말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한글날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한글을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것으로 온 세상과 소통하여 세상을 더욱 복되게 하는 일에 또 구원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놀라운 인물이었습니다. 일본계 영국인 가조 이시구로 씨입니다. 1954년 일본 나가사키인가요? 그곳에서 태어나서 5살 때 영국으로 이민가서 영국 시민이 되신 분입니다. 부모가 모두 일본 분이셨기에 얼굴이 딱 일본 분이시죠. 그러니까 동양인이에요. 근데 영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영국 시민권자인데 그를 두고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가 일본인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그분은 영국 사람인데요 말합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가 영국인인지 일본인인지.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는 답이 왔습니다. 노벨상은 출생지를 기준으로 하는 상이어서 이시구로 씨는 일본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본에서는 그에게 문화 훈장을 주는 일에 대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본 태생은 맞는데 영국인으로 귀화해서 50년 넘게 살았던 그를 순수 일본인으로만 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견해가 있었던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조 이시구로 씨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그가 노벨 문학상 발표 직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는 영국에서 자랐었지만 내 안에는 항상 일본이 있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집안에서는 가족들과 일본어로 대화해서 일본인으로서의 관점과 그리고 세계관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시구로 씨의 소설들을 한국어로 번역했었던 그 김남주 씨의 말에 의하면 비록 이시구로 씨가 일본 태생이기는 하지만 오늘날에 이제 자주 보게 되는 이제 세계인에 가깝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동이 많잖아요. 세계인, global person, global people. 그에게 노벨상을 수여한 스웨덴 한림원도 수상 이유를 이렇게 밝혔어요. 그가 소설을 통해서 인간과 세계와의 연결을 이루어내었다 설명했습니다. 인간과 세계와의 연결, 그 안에 이제 단어들 속에 이제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오늘날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의 이동이 심한 때입니다.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 우승을 차지했었던 프랑스 축구팀은 주축 선수들이 모두 외국 태생 이민자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외국 태생의 프랑스 축구단 그 선수들 가운데 23명인데 전체 그 가운데 21명이나 되는 겁니다. 딱 두 명만 빼고는 다 외국에서 태어난 프랑스인들이에요. 우리 70년대까지만 해도 올림픽 경기 보셨잖아요. 올림픽 경기를 보면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습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때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다 형형색색으로 달라져 있습니다. 심지어 단일 민족이라는 자부심으로 붙들고 살았던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 가운데에도 한국인으로 귀화한 타인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땅에는 약 200만 명의 외국인들이 함께 살고 있다고 하죠. 세계는 점점 인종 간에 그리고 국가 간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또 다른 세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영국 오리지널 백인이 영국을 대표하지 않고요, 대한민국 오리지널 한국인이 한국을 대표하지 않아요.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완전히 다인종 국가가 되어 쳤고 지금 더 속도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신약성경 시대에도 그랬었다는 겁니다. 신약성경 시대가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기원전 약 300여 년경에 알렉산더 대제가 당시 지중해 연안에 그 당시에는 그게 세계였거든요. 그게 그 세계를 갖다가 통일하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영어와 같은 헬라어를 국제어로 사용했습니다. 헬라 제국 내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공용어로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 후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면서 이 현상은 지속되었습니다. 분명 로마 제국 내에 나라와 민족과 언어는 각각이었지만은 신약 성경 시대 당시 세계 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영어. 그래서 헬라어는 성공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필수 언어였죠. 어딜 가든지 고위 관리들 관청에서 이제 이 헬라어를 사용하니까. 그래서 이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헬라어를 배워서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돈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헬라어 가르쳐주기, 오늘날 영어 가르쳐주기 온 세상에 난리잖아요. 헬라어 가르쳐주기의 혈안이었죠. 그리고 이 헬라어와 더불어서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은 파워가 있었고 권력이었거든요. 그리고 힘이었거든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영토가 아닌 식민지에서 태어났거나 타 지역 출신의 이민자들은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이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 당시 전 세계를 상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했죠. 하나는 헬라어를 잘해야 됐었고 하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 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영토 내에 유대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날 때부터 미국과 같나요? 속치주의였나요? 로마 시민권자였고 또 헬라에 능통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참으로 위대하게 한 것은 그가 주이시 로만, 유대 로마인으로서 헬라어에 능통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참으로 위대하게 만든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과 3절, 2절과 3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22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이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여기서 히브리어로 말함, 그리고 나는 유대인이라 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어디를 가든지 로마인으로서 이렇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정체성, 저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비록 로마 시민권자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했고, 그리고 유대인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저를 유대인으로 알아본 것은 저의 얼굴이, 외모가 유대인 같아서 유대인으로 알아본 것이 아니라 저가 히브리 말을 구사했기 때문입니다. 언어와 정체성은 함께 가죠. 항상 말을 하는 걸 보고 아는 거죠. 세상 다녀보면 정말 이 얼굴 가진 사람들 되게 많다는 걸 알아요. 공통점 되게 많아요. 언어와 정체성은 함께 갑니다. 언어는 단지 의사소통의 도구만은 아닙니다. 언어에는 문화와 전통, 그리고 그 민족의 정서와 역사, 삶의 모든 양식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 보면요, 그러니까 영어에는 어쩐지 바다 냄새가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바다를 발라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닌데 영어를 하면 이상하게 바다 냄새가 나고, 중국어를 하면 원탄숲, 그리고 포춘 쿠키 뭐 이런 게 이렇게 연상이, 중국어 이상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언어 안에 그게 있다니까요. 한국말에는 어쩐지 김치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된장찌개 냄새도 나고, 그리고 길거리 포장마차, 그리고 어묵과 떡볶이가 생각나지요. 그리고 한글에는 한많은 이 세상 어쩐지 한이 느껴져요. 한국말을 하면 뭔지 한이 느껴져. 이 사람이 뭐가 지금 상처가 깊구나. 예, 한국말을 하면. 그 안에는 남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절실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까지 와서 사실 한국어로 이렇게 다닐 이유가 없어요. 한국교회 다닐 이유가 없다고. 이상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끼리 자꾸 모여요. 이게 한국 사람이 꼭 그리워서만 모이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영어를 하는데 이게 뭐가 절실함이 그렇게 영어를 쓰면서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럼 주일만 다녀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한국말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주일만 다니면 안 될 것 같아, 이상하게. 뭔가 그 안에 절실함이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부를 때 달라요. 우리는 가시 아니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단어 자체가 다르다고. 하나밖에 없는 뭐 같아, 하여튼 이거. 뭔가 절실함이 다르다니까, 단어 속에 있다니까요. 한국어 안에 뭐가 있어요. 오래전에 필리핀에서 사역했었던 한 선교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따갈로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다나오 섬이라는 곳에서 사역하셨던 분인데, 이제 필리핀 성도들과 함께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기도 모임을 인도하면 처음에는 이제 선교사님도 따갈로그 언어로 이제 기도한다고 그래요. 막 따갈로그 언어로 기도하다가 할 말이 떨어지면 이제 언어가 바뀌어서 영어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Our Father, Heaven 뭐 해서 이제 하나님 이제 영어로 기도하게 되고, 그런데 마지막에 늘 한국어로 마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어로 기도가 마무리된다. 이게 한국어로 기도로 맞춰야 마치 양식을 잔뜩 먹고 느끼한 속을 시원한 김치찌개로 풀어주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한국어로 기도해야. 한국인의 기도엔 주여 삼창 통성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근데 이게 크레센도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디크레센도가 아니라 점점 작아지는 게 점점 커지는 겁니다. 주여, 주여, 시동 걸고 그 다음에는 주여 하면서 이제 크레센드로 가는 건데, 이렇게 주여 삼창을 한번 해줘야 속이 확 풀리면서 기도줄이 야무지게 잡힙니다. 근데 왜 이런 기도가 개발됐나? 이게 이제 한국인들에게는 병자호람, 임진왜란, 우리는 신나는 일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뭔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용히 드리는 묵상 기도가 우리에게는 잘 안 어울려요. 과거 삼각산에서요, 한국에 산 기도 있었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쪽 산에서 쫙 하면서 저쪽 산에서 쫙 하고 뭐 메아리치도 올려가지고, 예. 이산 저산 울리도록 부르짖었던 그 주여 삼창인데, 이 주여를 영어로 하든지 다른 언어로 하면 잘 안 돼요. 미국 분들에게 주여 삼창을 가르쳐 주잖아요. 로드, 로드, 로드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근데 이 사람도 희한해. 로드 하고 한번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아져요. 로드 더, 세 번째는 더 작아져요. 로드. 예. 그러니까 이게 디크레센도가 돼요. 다른 언어로 하면 이게 크레센도가 돼야 되는데, 점점 크게 돼야 되는데, 헬라어로는 큐리아스가 주님입니다. 근데 그걸 주여하면 큐리에가 돼요. 큐리에, 주여 두 글자하고 이건 세 글자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큐리에 하면서 다 지쳐버려요. 큐리에, 야외, 야외, 야외 하면은 야호 무슨 산울림 같은 거예요. 이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주여, 이게 딱 한국어에 맞는. 그래서 고춧가루 팍팍 풀어서 넣어서 얼큰하게 끓인 매운탕 맛 기도한 것 같은 느낌, 확실하게 속을 확 풀어주는 그 기도가 주여 삼창 기도입니다. 이게 언어는 그냥 의사소통의 도구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주여 삼창 통성 기도 안에 뭐가 풀리는 게 있다고요. 맺힌 게, 풀리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한, 그리고 역사와 전통, 삶의 모든 방식이 다 녹아 있습니다. 히브리 말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도 역시 자신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삶의 방식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다. 이게 히브리 말을 사용하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 말을 사용하면 사랑할수록. 그게 다 성경 언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의 모국어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다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도 너희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다.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말로 쓰여져. 히브리말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히브리말로 유대인들과 소통하셨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요. 하나님은 각 나라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십니다. 한국인에게는 영어로 말씀하지 않아요. 한국에는 한국어로 말씀하시고 독일인에게는 독일어로 말씀하시고 일본에게 일본어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슬람하고 정말 다른 건데 이슬람은 천국의 언어가 아랍어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슬람 성경인 꾸란이죠. 꾸란은 모두 아람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아랍어. 아랍어가 아랍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아랍어는 없, 한국어 꾸란은 없습니까? 한국어 꾸란은 없습니다. 일본어 꾸란도 없고요. 당연히 영어 꾸란도 없습니다. 꾸란은 다 아랍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럼 다른 사람은 이해합니까? 해설서가 있어요. 한국어 해설서, 영어 해설서. 예. 그러나 그것을 그들의 경전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다른 언어로 해석된 거는 그건 해설서일 뿐이지. 꾸란은 단지 아랍어로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슬람의 알라는 아랍어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유창해. 모든 세계 언어를 다 아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온 세상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에게 그들이 언어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자신의 모국어인 히브리어 말로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리고 더욱 놀랍게도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 헬라어가 능통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바울에게 무슨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의 9장과 22장과 사도행전 26장에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다 나오거든요. 세 번 나와요. 근데 26장 14절에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히브리 말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영어를 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헬라어를 더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에게 나타나서 굳이 예수님은 또 히브리 말로 바울의 모국어로 통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언어로 다가오십니다. 언어는 단지 의사소통의 도구만은 아닙니다. 언어는 그 언어를 가진 민족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신약 성경의 반을 쓰면서 하나님께 그토록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히브리 말로 경험한 주님을, 그 하나님을 헬라어로 온 세상과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피, 짝퉁은 가치가 없습니다. 내 것을 버리고 남의 것을 취하고 나를 잃어버리고 결코 탁월할 수 없어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거 아세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거.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 한국 사람 같이 생긴 사람은 둘도 없거든요. 우리는 그냥 우리예요. 우리밖에 또 다른 민족이 없어. 이게 한국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세계적인 거. 이걸 잃어버리면 언제 세계적인 사람이 되겠어요? 세계적인 인물이 되겠습니까? 요즘 BTS 방탄소년단이 이를 증명하고 있잖아요. 안 좋은 세계를 설명해 드릴게요. 안 좋은 세계는 자기를 잃어버린 세계예요. 자꾸 유니폼하게 만드는 게 안 좋은 세계입니다. 옛날에는 되게 안 좋은 세계였어요. 그러면 뭐가 나면 차별이 많이, 나와 다른 사람을 자꾸 차별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게 되고, 이게 수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획일화된 세계가 되게 좋지 않아요. 획일적인 세상은, 유니폼한 세상은 지루하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 과거에 그런 세상에서 한동안 좀 살아봤었잖아요. 옛날에 학생들 다 교복 입혀서 학교 보냈었는데 이상하게 남자들 교복은 다 까만색이었어요. 뭐 감청색, 까만색, 흑백. 그리고 남자애들은 중도 아닌데 머리를 왜 깎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이상한 세상이에요. 조금만 길어도 우리 중이 아니거든. 우리는 스님이 아니거든. 근데 머리를 깎였어요, 빡빡. 그리고 유니폼 입혀가지고 다녔고. 그 획일적인 사회는 우리만 그랬었던 거 아니에요. 세상이 많이 그랬어요. 미국인은 영어만 했고 프랑스는 저기 불어만 했습니다. 유럽인들은 그 당시에 모두 백인이었고 아시안들은 모두 동양인, 그리고 아프리카이나 남아공 빼고는 모두 흑인. 우리는 서로 같아지지 않으면 못 견뎌했고 다른 사람을 공격했었습니다, 그때. 그러나 이젠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공동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손해가 된다는 사실. 근데 미국은 한때 자기를 잃어버리게 했어요. 미국에 오면 다 미국인이 됐었던 때가 있어요. 멜팅팟, 얼마나 지루한 세상이었는지 그때, 그리고 얼마나 못난 세상이었는지, 나와 다른 흑인들을 노예로 삼는 세상, 아시안들을 배척하는 세상, 그게 무슨 좋은 세상이냐고요. 백색 일개 흑백 세상, 진짜 지루하고 못난 세상, 그랬던 때가 있어. 그게 멜팅팟입니다. 누구에 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영어만을 사용하고, 그리고 감자 요리를 먹어야 했었습니다. 베이크하든지 튀겨서 먹든지 감자 요리는 늘 곁에 있었어요. 미국인이 되려면 감자를 먹어야 돼요. 아침은 베이컨, 소세지, 커피와 감자, 볶음. 점심은 치즈 햄버거에 감자 튀김, 프렌치 프라이. 저녁은 비프에 베이크 포테이토, 감자. 이렇게 감자를 두고 살아. 이렇게 살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마늘 냄새 난다고 코를 막고 멀리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은 눈을 이렇게 째면서 칭크라고 놀렸고요. 흑인들은 백인들 학교 다니지도 못했었습니다. 그게 옛날입니다. 멜팅팟. 이제 그 옛날은 갔어요. 더 이상 멜팅팟 아닙니다. 그 못난 세상은 지나갔다고요. 미국은 샐러드 볼 마들이 됐습니다. 각국 나라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흑백이었던 Only two colors, white and black. 그 컬러가 다양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총천연색으로 natural colors. 그래서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 다른 것은 좋은 것, 더욱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는 것. 저는 오래전 한국에서 살 때요, 온 세상에 있는 과일은 대구 사과, 제주 감귤, 그리고 봄엔 딸기, 여름엔 포도, 참외, 수박.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 다 모두, 일본 사람도 그렇게 먹고 중국 사람도 그렇게 먹고 저 남미 사람도 미국 사람도 뭐 유럽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저는 요 과일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 보니까 오렌지, 레몬, 포도 종류도 이렇게 왕방울 포도에서부터 씨 없는 포도에서 푸른 거 또 이렇게 또 푸르스름한 거 뭐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듣도 못한 과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두리안, 파파야, 망고, 리치, 그 다음에 키위, 수없이 많았습니다. 세상엔 우리 같은 맛이 없었어요. 제가 1987년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 당시 뭐 저기 그 캘리포니아에는 세이프웨이라고 하는 큰 스토어가 있었는데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 두 가지로 놀랐어요. 한국에서 먹었던 과일이 없었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부사가 없더라고요. 사과가 없더라고. 한국에서 그 사과가 그 당시에. 예. 어떻게 이런 사과가 없지? 귤도 없더라고. 귤도. 제주 감귤이 없어.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근데 제가 보던 모든 뭐 각종 과일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세상엔 우리 같은 맛이 없었고 우리에게 없는 맛이 또 세상에는 있었어요. 그러므로 인생의 풍요는 내게만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소통할 때 이루어집니다. Sharing and communicating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의 riches, you can enjoy the riches of the world. 남과 다른 것은 결코 그래서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밖에 없는 것을 소중하게 그걸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나는 어떤 맛을 가지고 있는가, 내 색깔은 뭔가, 이걸 지킬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세상에 그 가치를 세상에 소통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세상은 더욱더 아름답고 온전하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성장과 성숙은 획일적인 사회에서는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은 언어만 사용하고 똑같은 나이 그룹 계층만 같이 모이고 하나도 나아지는 것이 없게 됩니다.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더욱 복되게 하기를 원한다면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고 나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나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됩니다. 셀에서도 교구에서도 끼리끼리 만 모이면 안 됩니다. 인종, 나이, 성별 다 직업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셀 교급을 감사 축제할 때 우리가 다 모이잖아요. 남녀노소. 이번에는 실버애가 함께 하기로 했는데 원래 의도는 사실 다 모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아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끼리끼리만 모이면 꼭 집단 이기주의가 생기더라고요. 젊은 사람끼리만 모이면 모여가지고 5, 60대를 그냥 험담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아주 건강하지 않은 일들, 자기네들끼리는 좋은데 희한해. 예,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미국이 백인으로만 하니까 흑인들을 차별하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자기네들끼리는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지더라. 강한 나라가 되지를 못해 절대. 월드컵에서 우승 못해요. 그렇게 나가면. 1등한 국가가 되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섞이는 겁니다. 남녀노소가 섞이는 거예요. 함께. 그래가지고 같은 인종 다 언어도 섞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남과 다른 점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겁니다. Contribute. 사도 바울은 히브리 말을 잘할 줄 아는 유대인으로 온 세상에 기여했습니다.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경험한 자기 민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헬라어로 온 세상에 전파했어요. 이 바울이 전파한 그 하나님은 그 만신전을 두었던 이방인들이 절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다른 거예요. 이제 그런 바울이 가져온 그 하나님에 대한 소개로 세상은 큰 충격을 받았고 변화받았고 무엇보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이 미국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미국인데 당연히 영어를 해야지. 어떤 사람은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영어만을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어가 이곳 생활에서 필수인 것은 맞아요. 영어하는 것 필요해요. 당연히. 그렇게 말 안 해도 우리는 다 알아요. 영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나 영어만을 사용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모국어는 이 경쟁력 심한 세상에서 큰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모국어를 통해서 나밖에 모르는 또 다른 세계를, 나는 김치찌개를 소개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감자튀김 겉몸 건강하게 하는 것도 한번 먹어봐라. 나밖에 모르는 그 세상을 내가 소개시켜줄 수 있다고요. 모국어를 통해서 나밖에 모르는 또 다른 세계를 영어로 다른 나라 각 나라 언어로 이 세상에 소개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인간과 세계의 연결, 나와 세상의 연결, 그때 위대한 작품이 탄생합니다. 오늘은 한글날 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가 우리 민족의 언어인 한글을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한글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한글의 고마움을 잘 몰라요. 한국 사람을 한국인으로 만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게 한글입니다. 한글이 없었다면 한국인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언어가 민족을, 우리 같은 얼굴은 많다니까 세상 다녀보면. 그런데 우리를 한국인으로 구별하는 게 뭐냐고요, 그게. 그게 언어예요, 사실은 언어. 한글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국어로, 모국어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온 세상과 각 나라 언어로 소통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렇게 세상을 복되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한글날 감사주일, 우리가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글,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글을 잘 가르쳐줘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근데 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한글 잘 많이 가르쳐주면 혹시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래서 미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언어는 마치 수영과 같습니다. 제가 지금 수영을 배우려고 하는데 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잘 안 돼요. 지금 이 나이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호흡법이 잘 안 되고 잘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렸을 때 수영 배우면 잘 하지요. 진짜 물속에서 놀잖아요,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 수영을 한다고 걷는 법을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한국어를 한다고 영어를 잃어버리는 건 아니고요. 거꾸로 영어를 한다고 한국어를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뜻밖에도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국어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영어를 정말 잘하는 2세들 보면요. 초등학교 시절에 이민 온 아이들이 뜻밖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모국어를 잡고 그 다음에 영어를 배운 겁니다. 먼저 걷는 법을 알아야 수영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 모국어를 확실히 익힌 상태에서 영어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언어를 익숙하게 구사할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섯 살 때 그렇죠? 다섯 살 때까지는 일본어를 계속했겠죠. 다섯 살 때 영국으로 이민 갔었던 일본계 영국인의 가조 이시그로 씨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사건은 오늘날 사실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주도하게 될런지, 이게 세계인이거든요. 그냥 영국에서만 태어나서 영국에서만 자란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제는 cross-cultural experience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누가 이 세상을 주도하게 될런지를 보여주는 어떤 시초가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본에서는 이식으로 씨를 일본인이다 아니다 혼란스러워하지만 정작 이식으로 본인은 나는 일본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신의 예술적 근원은 일본이었고 일본인으로서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가 남이 같지 않았잖아요. 영국에서 뭐 일본의 아이덴티티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이게 독특하잖아요. 그 일본인으로서의 소중한 가치를 영어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했을 때 세상은 깜짝 놀랐고 감동했고 그는 노벨 문학상 영예를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지만 그는 자신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신의 모국어를 잃지 않았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냐 그 모국어를 통해서 만난 예수님을 헬라어로 온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인간과 세계의 연결입니다. 나와 세계의 연결. 그 안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글날 감사주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한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기도를 하자고요. 감사 기도를.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신의 그 소중한 정체성을 잃지 말고 그 고춧가루 팍팍 친 고추장 매운맛. 이 고추장 맛이요. 다른 매운맛하고 다릅니다. 이게 희한한 맛이에요. 캡사이신 들어간 남미 매운맛 그리고 유럽의 매운맛과도 달라요. 아주 묘한 맛입니다. 이렇게 딱 들어가 보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 맛에 익숙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 매운맛하고 딱 비교해보면 금방 차이를 아 이게 매우기는 매운데 이게 다른 매운맛이구나. 이 한국인의 매운맛은 세상의 한을 확 풀어주는 그런 매운맛이에요. 다릅니다. 감기 몸살을 이겨하고 세상의 한을 풀어주는 그런 묘한 풍미가 한국인의 매운맛에 있어요. 아실 거예요. 감기에 걸렸을 때 콩나물국 펄펄 끓여가지고 고춧가루 팍팍 넣어가지고 뜨겁게 땀 흘려 한 그릇 뚝딱 먹고 나면 감기가 떨어지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매운맛이 다르다니까 감기를 이기하는 매운맛. 시련의 상처로 가슴 아플 때 고추장을 듬뿍 한 숟가락 팍 퍼넣어서 참기름 몇 방울 떨어뜨려서 실컷 울면서 양푼에 밥 비벼 먹으면 시련의 상처가 아물어버립니다. 그냥 그 한 그릇 먹고 마면 이만큼 예. 양품에 밥 비우면 이 드라마에도 나오는 얘기들 아닙니까? 이게 실제라고요. 예. 그리고 고춧가루 고추장 풀어 만든 얼큰한 매운탕 한 그릇 먹고 나면 지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그 안에서 얻게 되는 겁니다. 힘을 얻게 돼요. 예. 그리고 한국 고추장 맛은 뭐가 다르냐 하면 캡사이신 들어간 다른 매운맛은 그냥 목부터 타들어가. 예. 그 먹으면 막 속이 아리고 막 죽을 지경이. 근데 한국의 매운맛은 희한한 게 먹을 때는 머리가 화끈한데 속은 편해요. 뭐 고추장 먹고 뭐 설사했다는 사람 보셨습니까? 우리는 희한한 매운맛이. 제 얘기가 이게 한국어 맛이라는 한국어 맛. 한국어를 쓰면은 이게 화끈해, 화끈해. 근데 속은 편해요. 삶을 치유하는 능력이 한국어에 있어요, 사실은. 두 번째 한국어 특징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빨리빨리입니다. 이 언어를 사용하면 사람이 동작이 빨라져요. 동작이. 네. 제가 보니까 우리 부교육자들 재밌는 편이죠. 영어를 쓰시면 왜 이렇게도 잘 느린지 모르겠어. 느려. 네. 한국어를 쓰면 갑자기 동작이 빨라요. 한국어를 쓰면. 희한하잖아요. 이게 우리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아미고들도 마찬가지예요. 남미 분들 그냥 항상 띵까띵까 하면서 느려, 항상 느려. 근데 한국어 몇 마디 가르쳐주면 빨리빨리, 빨리빨리. 동작이 빨라져, 동작이. Dynamic Korean. Dynamic Korean.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에게 한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국어로 경험한 주요 3창, 삶을 치유하고 속을 확 풀어주는 이 주요 3창. 그 주님의 은혜. 그래서 이 한국어를 통해서 주어진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각 민족의 언어로 그냥 우리는 헬라어로 혹은 우리 이세들은 영어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에 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국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한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여 삼창 한국어를 통해서 속 시원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주님을 세상 각 언어 존귀하게 쓰임받은 저희 모두들을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